빌립보서 3장 1절로 6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로 자랑 입니다. 3장 1절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한 단락이 되고 그 뒤에 있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구절이 다음 이어지는 2절부터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재 중에도 여러 방면, 루트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고 반복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구절 가운데 18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말했고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당부한대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고 부탁하는 것을 수그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고, 안전하게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방파제 공사하는 것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촌이었기 때문에 인근 산에 있는 큰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서 그 조각난 그 작은 바위들을 바지선에 싣고 와서 우리 마을 앞에 있는 그 방파제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컸습니다. 그 공사 책임자가 외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저희 사촌 누나를 좋아해서 근데 잘 만들어졌는데 큰 태풍이 오니까요. 그것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거대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크고 작은 파도들이 올 때 그들을 사랑하여 방파제 역할하기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거듭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 자체도 조심스럽게 쓰고 잘 안 쓰는 그 말을 쓰는데 그게 개들을 삼가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서도 개는 충직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랑스러운 동물이지만 욕설을 할 때나 비하해서 저속으로 쓸 때는 개가 들어갑니다. 팔레스타인도 동일하게 동양문화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에 개는 경멸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2절 잠시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이 표현은 우리가 왜 운전연습 누군가를 도울 때 라운드바스에서 한쪽에서 오는 것 운전자가 보지 못할 때 바로 고함치잖아. Watch out! 조심해! 이렇게 이 명령입니다. Watch out! 세 개의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개들을 조심해. 행악하는 자들 조심해. 몸 상해하는 것 조심해. Watch out! 교회를 특별히 사도는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에서도 다른 것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보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그런데 이 교회에 왜곡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려는 어떤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진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무리로 말미암아서 지금 교회가 위험에 처했다라고, 방파제 없는 상태에서 닥친 큰 파도가 그 어촌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그런 위기를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도 가려서 쓰는 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누구를 향해서 쓰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동 사회에서 개는 주인 없이 떼져 다니고 그리에 있는 음식 쓰레기 먹고 수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행인들 습격하고 사람이 보낸 데서 암컷과 수컷이 교미하고 죄밖에 모르고 하나님 없이 수치심 없는 죄악을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저 개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러한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개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표현이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왜곡된 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앙적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합성시켜서 왜곡된 확신을 진리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데미지가 엄청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것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신앙 고백에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율법 준수가 꼭 필요한데 그 율법 준수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안 받았겠죠.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이미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지 3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르침이 그 교회 가운데 크고 작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로 주장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살 베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아. 할례가 헬라어로 페리토메거든요. 페리 하면 무엇의 주위를 돌아서 이런 뜻이에요. 페리토메 하면은 남자 생식기의 끝을 돌아가면서 잘라냄, 그런 뜻이에요. 페리토메, 페리폴, 전부 다 돌아가면서 페리가 들은. 근데 어느 유의를 합니다. 할례, 페리토메, 카타토메, 카타토메. 그냥 살 자르는 것, 이렇게 어느 유의를 합니다. 할례, 말례, 이런 어떤 어느 유의 같은 거예요. 카타토메, 페리토메, 카타토메, 그 살 잘라버리는 것. 그러면서 개들이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쓰죠.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한번 해볼래?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면서 나와 함께 괴로워볼 사람이 있겠느냐. 유대인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 유대교의 순수성에 대한 헌신, 그 나하고 한번 괴로워볼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6절에는 우리가 짧게 이 부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7가지 그 인간적 조건을 한번 나열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요? 그런 인간적 조건에는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너희들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들을 비진리로 왜곡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무는 너희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여기는 그 유대교적 전통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도전장을 한번 내밀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가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7가지 인간적 조건.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율법 규정에 따라 정확히 생후 8일째 할례 받은 자이다. 이스마엘처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처럼 13살에 받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개종하기 위해서 받은 그런 할례 받은 자 아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것은 순수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처럼 한쪽이 헬라인 그런 부모가 아니고 양쪽 다 순수 유대인 집안 출신이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첫 왕을 배출한 지파이고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합류해서 정통성을 보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종교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샤울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지어줍니다. 샤울이라고. 나중에 그가 주님 안에 오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유대 지역에서 떠난 디아스포라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말했는가 하면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떠나서 어디에 사는 교포들, 한국말을 1세, 2세, 그 다음 세대가 되면서 보면은 그 지역의 언어를 더 잘하거든요, 아이들이. 다소 길리기아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그 지역이 헬라어를 쓰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헬라어를 배워서 알지만, 그리고 바깥 사람들과는 헬라어로 교류하지만, 히브리어, 다시 말해서 변형된 아람어를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처럼 잘 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그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문장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지나가면 의미 있게 들리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부모들 가운데요. 다른 사람에게 내 아들이 바리새인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들이란 뜻인데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를 강조했고요. 율법 연구에 그리고 이 율법 준수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이라는 이 표현 모든 유대인 가운데 종교적 열심 또는 순수 유대교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렇게 떠오르면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비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장이 일어나죠.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창을 들고 모압 미디안 여인과 관계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를 등을 찔러 죽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에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시편 106편 28절 그들이 또 볼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1500년이 지나도록 그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결심합니다. 아,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서 이렇게 재앙이 임했다. 비느하스의 열심을 회복하자. 비느하스의 열심을 회복하자.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이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유대교의 순수성 보존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따르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다든지 그가 메시아라고 말한다든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크게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결심합니다. 내 생에 목숨을 다해서 저들을 지상에서 없이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 4절에 보면은 그가 간증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요. 사도 바울이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헌신한 결과 저는 이것이 과장되었다고 읽지 않는데요.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리스도인을 죽였대요.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를 바친 사람.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11조 예물, 정결, 규례, 회당 예배 이 유대교적 간증에서 볼 때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율법 준수에 헌신됐던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여 그가 진리를 전하여 빌립보에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살지 못하는 그 율법의 엄중한 짐을 더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불구로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또 심지어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개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3절을 말씀 안 드리고 지나쳐드렸습니다. 누가 진정한 할례자인가? 3절 잠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이 봉사를 예배하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예배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에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육체를 신뢰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보유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표현에 주목하면서 당시 빌립보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었던 그 세력, 그것을 감안한 가운데 약 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 메시지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존중하여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질문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가지 표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무엇으로 자부심을 느끼는가? 두 가지 주제는 깊고 큰 주제인데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 참석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요,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는 것, 어디 병원에 약속 지키는 것, 그와 별 다를 것 없이 그냥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래서 가끔 늦게 도착해서 이제 좀 사정이 있겠죠. 교회 들었을 때 느끼는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미 예배가 시작됐고 자기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끼는 미안함이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인가? 왜 하나님에 대한 미안감이 안 생기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왜 내가 준비된 마음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연습하지 못하지? 왜 시간이 꼭 정시에 서두르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어포인트먼트 되어 있는 마치 병원에 그 시간에만 가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대접하지? 두 번째, 우리의 예배 행위에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는가, 그런 기대는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격이신 그분께서 지나가신 흔적이 있어야 돼요.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던 그 사람이 분명하게 터치받고 다른 모습으로 그 예배당을 떠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정상적인 예배는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가 없죠. 왜 제가 대표 기도를 없앴을까요? 대표 기도 자체는 원래 시작했을 때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정신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본을 따라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만 남은 거예요. 생명이 없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많이 차지했고 마음이 실리지 아니한 기도문. 그래서 그것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생명을 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통성기도 시간으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심을 담아.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합니다. 저는 찬양을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나의 몸짓, 표현, 몸의 표현 당연히 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설문하는 그 오토메이티드 보이스 있잖아요. 그렇게 그 자동 응답하는 방문 판매 같은. 들으면 인격적인 교감 없잖아요. 그것을 들으면서 제 표정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표정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험인가? 아니면 거기까지 듣다가 느립니다. 인격이 나에게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제 표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전화하면 다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표정이 변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뛰는 내용도 있고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와서 가사를 따라서 눈이 진행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들고 주먹을 쥡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 가사 내용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가사들은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에는 주님을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은데 아, 이 바지 베리기 때문에 이거는 못해요. 제가 지금 무릎을 꿇으면 아, 우리 목사님 너무 나간다 싶어서 박수치고 몸의 표현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저기에 위치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산만함을 주지 않으려고 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예배를 점수 매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드컵 축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다 본 것이 아니고 일부 나중에 어떤 영상 짤막짤막한 그러한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는데 축구 최강 독일을 대항해서 골을 성공시켰다는 이 감격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하는 것 이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그 감격과 환호성은요 매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건이 있을 때만 해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사실이 된 이 십자가 사건 이 엄청난 승리 내게 확보된 영원한 생명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영생, 지옥에 안 가도 되는 은혜, 지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위대한 공급자가 되셔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이 든든함,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저는 감격과 감사와 때로는 환호성으로 또 때로는 박수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나는 자부심을 느끼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온 대학, 특히 제 세대 이전에는 이게 엄청 심했고요. 한국에 자기가 나온 대학 그 학벌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데 그 세대가 조금 신세대로 바뀌면서 학벌이라는 것은 조금 뒤로 물러났지만 그 외 자부심을 가지는 아이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상관할 것 없이 이 자부심을 가지는 이 근거. 새 기기, 새로운 문명의 어떤 이기,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테이터스, 직위 자체에 대한, 이 세상이 인정하는 직위 자체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994년 6월 달에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사 시작할 때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저를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1994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4개월 뒤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어요. 그것을 뉴스에 보고 라트비아의 형제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황당했었습니다. 내 속으로 뭐 어느 나라도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10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 95년 6월 달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0명 정도가 죽었으니까요. 그 뉴스를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때는 와, 좀 창피했어요. 자부심을 제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진 어떤 것도 있고 아니면 창피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 가운데 한국 골키퍼가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의 공로가 아주 커서 공을 전부 다 막아냈고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도 아주 극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친구가 군대를 안 갔다 온 모양인데 새로운 역사를 써준 조현우 키퍼 군 면제해 주세요. 이런 청원도 올라왔고 어느 댓글에는 조현우 대신 제가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그 공로가 크고 끼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는 그 골키퍼 선수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아, 우리도 국제선수급에 해당되는 그런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주라는 거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네,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다와 갈릴리 거기가 한 약 200km인데 이 200km 되는 이 제한된 공간에 자신을 한정시키십니다. 저는 이것을 그분의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겸손한 왕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사람들이 입은 그것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목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 예수님 빠지면 큰일 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도전해 봅니다. 예수님이 빠졌을 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불안함과 그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안절부절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도 이미 그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생각 세계 가운데 결정 가운데 선택 가운데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그 가운데 어떤 목소리도 의견도 그분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빠져도 강아지가 집에 올 때마다 매일 반겨주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강아지가 없어요. 강아지 찾잖아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문이 빠져버렸어요. 이제까지 없었던 예수님 빠진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 생각 세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그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분이 설거문이 빠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활동을 제한당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다든지 저도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당황해드렸습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활동을 제한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허리가 귀중하게 여겨지고 치통 오면 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고 그것처럼 제한당하면 그 자유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제한하신다는 것에 답답함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이 땅 가운데 답답함을. 그런데 그 주 예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십니다. 그것을, 그 이유를 죽을 수 없는 분께서 죽으시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십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작은 유다 땅이라고 하는 이 땅대기 가운데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리십니다. 죽을 수 없는 분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굴복시키세요.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보유한 존재예요. 이 예수님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심과 관련해서 지혜와 관련하여서 영원한 나라와 관련하여서 나의 영원한 미래와 관련하여서 그분이 차지하는 그 위상을 알면 알수록 이러한 인격이 나를 향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대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목자가 내게 있으면 이 주님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말씀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다 읽어가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본문이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통독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속성이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어떤 모습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 다 초자연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과 관련된 무엇일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주님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주님 보유한 부요한 자이구나.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다른 어떤 조건, 차, 집, 부동산, 아니면 뱅크 카운트에 있는 돈, 사람들이 내 명함에 새겨준 타이틀, 인정해준 뭐가 아니라 바로 이 주님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이것은 뺏기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나의 부요이다. 라고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좀 나와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목자가 계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놀라운 주님이 있음을 아는 이 부요함을 느끼고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번 주간에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읽어나갈 때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태보다 지금 현재 모습이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또 개선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고 어떤 위치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부족을 느끼고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 어떤 물건이 확보될 때까지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봅니다. 아 주님, 이미 부요한 이미 엄청난 것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요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미 성공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것을 소유한 부자인 것을 주의 성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깨달아는 아는 마음을 주시기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